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총기 판매를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총기 판매업자들에 대한 등록과 총기 구입자들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의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원들이 총기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상의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로비 업체들이 의회를 볼모로 잡고 있지만 이들이 미국 국민을 인질로 붙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 사고로 3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총기 사고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앞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총기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며 백악관이 주장하는 총기 규제 조치는 이런 사태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시아파 탄압 정책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5일 사우디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서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범죄를 감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국가 사우디는 지난 주말 정권에 비판적이던 시아파 성직자 쉐이크 알 니무르를 처형해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성난 이란인 시위대가 처형에 항의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진입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사우디 정부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사우디의 동맹인 바레인과 수단, 아랍에미리트 연합, 쿠웨이트도 이 같은 강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사우디와 국교가 단절된다고 해서 이란 국가 발전이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고통을 받는 건 사우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4일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외교공관 습격 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의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탈레반 반군이 교전을 벌여 미군 병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교전이 5일 탈레반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헬만두주의 마르자시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이번 작전에 미 특수부대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탈레반이 이 지역에서 공세를 계속 강화하자 특수부대를 투입해 탈레반 격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군 고위 관리는 5일 VOA에 부상자 후송을 위해 헬기를 투입했지만 현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 이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증시가 5일 소폭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날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로 다우와 S&P는 1.6%,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새해 첫 개장일에 7%가 폭락했던 중국 증시는 5일에도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세계 금융시장이 술렁인 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가 서서히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파워볼 복권 당첨금이 4억 5천만 달러로 치솟으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시각으로 6일 열릴 추첨일에 당첨자가 나오면 역대 6위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일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9일 추첨일엔 상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파워볼 복권은 59번까지에 있는 흰색 공의 숫자 5개와 35번까지에 있는 보너스 붉은 공 1개 등 6자리를 모두 맞추면 당첨되는 복권으로 미국 내 44개 주와 워싱턴 DC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생활공채나 체육추첨과 비교될 수 있는 파워볼 복권의 한 장당 가격은 2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번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로 벼락을 맞을 확률인 96만 분의 1보다 훨씬 낮습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의 당첨금은 지난 2012년 메가밀리언 복권에서 나온 6억 5,600만 달러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 군부 조직에 작전 총국장이란 직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기존 작전국을 격상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장보고 3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 2번 함이 계약이 체결돼서 개발이 진행 중임을 확인드립니다. 그 외 사안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8%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에 오른 오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GDP는 170억 달러로 세계 101위에 불과했지만 국방비는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0억 4천만 달러로 세계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중국은 2.1%, 한국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총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인 수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7만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전체 인구 2,390만 명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3.6%와 2.5%를 기록한 에리트리아와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1.4%로 14위, 미국은 0.5%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전체 노동인구 1,45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는 미국이 6,56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885억 달러로 2위, 한국은 256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군인 수에서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141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67만 9천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는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여러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언급이 담겼습니다. 아브라모위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군부 조직에 작전 총국장이란 직책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내 흩어져 있던 작전 기능을 통합해 기존 작전국을 작전 총국으로 격상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포사격 시찰 수행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광일이라고 호명했습니다. 림광일 제1부총참모장은 참석자 가운데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거명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송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림 제1부총참모장보다 먼저 호명했지만 이번엔 림 제1부총참모장을 먼저 거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북한 지뢰목함 도발 당시 서부전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림광일이 제2전투훈련국장에서 작전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북한 주요 기관과 단체 임명록에서 림광일을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림광일에게 붙여진 작전총국장이라는 직책은 북한 당국이 기존 작전국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면서 만든 새 직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통상 제1부총참모장을 겸임합니다. 최고사령관을 직접 보좌하고 군사훈련과 대남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작전국장 가운데 변인선은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과의 군사협력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또 김춘삼은 지난해 8월 연천지역 포격 도발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임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 조직 내 흩어져 있는 작전 기능을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전국의 이름을 작전총국으로 바꿔 권한과 위상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제 한 군데를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육해공군 사령관에게 각기 나뉘어져 있었던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번에 좀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강군화의 일환으로 작전 기능을 융합하는 군 편제 재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부었습니다. 양 교수는 작전국을 작전총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한국과의 군사적 위기 때 정찰총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유지하겠다는 군사 전략적 개념의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대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찰총국과 작전총국, 소위 말해서 상두마찰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총국은 북한 총참모부 소속으로 알려진 기구로 각종 대남, 해외 업무와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합니다. 작전국이 정규전과 전면전에 대비한 조직이라면 정찰총국은 비정규전, 군사도발, 사회교란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총국도 지난 2009년 기존 대남 공작기구였던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35호실로 불리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가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51살로 알려진 림 작전총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급부상한 인물로 김제1위원장의 장제도와 무도방어대 시찰 등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 김시철 대변인은 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장보고 3 디젤 잠수함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군의 잠수함 사업단 발족이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는 장보고 3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 2번 함이 계약이 체결돼서 개발이 진행 중임을 확인드립니다. 그 외 사안은 전혀 확인된 바 없고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을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단 일단 현재로선 공식 추진되는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디젤 추진 방식으로 3-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적의 탐지망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뿐이라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그 핵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인 SLBM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SLBM을 탐지 추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SLBM이 탑재되는 심포급 잠수함이 나오는 기지 앞에 우리 잠수함을 매복시켜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바로 이제 미행을 하다가 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으면 수중에서 그냥 그 격침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상대 잠수함 기지 앞에다가 매복을 시켜놓으려고 하면은 무한 동력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매복 작전을 하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게 없죠. 따라서 우리도 그 북한 SLBM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천 방어를 하려면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
한국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대잠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해상 교통로 교란과 특수전 부대 지원,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박사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주로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특수전을 침투한다든가 단기전에 강한 어떤 그런 잠수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신형 어뢰를 발사하든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신형 잠수함을 권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력 잠수함 자체가 단기전 특수전 침투라든가 단기전에 대한 수상함 공격, 기뢰 부설, 뭐 해상 교통로 교란 같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잠수함의 잠정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잠수함인 3,000톤급 장보고 3 개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을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 준장을 단장으로 한 잠수함 전문가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은 지난 2014년 11월 건조를 시작한 장보고 3 시리즈 9척의 설계와 건조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사거리 1000km 이상 잠대지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10기를 탑재할 수 있어 적의 레이더와 위성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번 함은 2020년에, 2번과 3번 함은 2020년대 초반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가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국 국민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북한을 검색하는 횟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북한의 영어 표기인 노스코리아가 가장 많이 검색된 건 지난 8월 16일부터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처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될수록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터넷 검색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인터넷 이용자들은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긴장 완화에 합의하기까지 평소보다 5배 이상 북한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스코리아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았던 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던 5월 10일부터 한 주 동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소식까지 겹치면서 북한과 함께 현영철 부장에 대한 인물 검색이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개봉 직후인 1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세 번째로 높았던 기간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영화가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무자비한 대응 조치를 경고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구글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한국이었고 핀란드와 싱가포르, 헝가리,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검색어로 한 나라별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였고 이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스웨덴 순으로 검색 횟수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여덟 번째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주 검색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구글을 통해 검색된 단어의 시기별, 지역별 검색 빈도를 분석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시작된 2004년 이후 북한에 대한 검색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3년 4월 초로 이때는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발표와 개성공단 출경 금지 조치, 중거리 미사일의 동해안 발사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으로 치달았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 개선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4일 리수영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오는 20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참석기로 하고 주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리 외무상 외에 윤영석 대외경제성 부총국장과 한웅 농업개발은행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수천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이 포럼은 1971년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다보스에서 해마다 개최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후원 속에 처음엔 유럽경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1987년부터 세계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당시 김문송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포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포럼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뿐 아니라 재건과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여러 정상들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장으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지난해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수십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엔 정치 지도자들 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2014년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특히 경제뿐 아니라 1986년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그리스와 터키가 이 포럼에서 만나 화해를 시도하는 등 국제 현안의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적인 기업들이 행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포럼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국정운영 방안과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 난민과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수영 외무상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스위스 베른에서 수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고 리 외무상은 과거 스위스 주재 대사로 있으면서 김 제1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의 후견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다보스 포럼을 통해 북한의 경제 개선책을 밝히며 투자 유치 홍보전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3일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76세를 일기로 별세한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1961년 국무부 근무를 시작해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기획실장과 부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초대 사무총장과 한국 주재 대사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 문제에 관여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83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30만 스위스 프랑,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70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은 공공보건 사업에 765만 달러, 식량안보 사업에 67만 달러, 비정부기구 지원 사업에 5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산간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만 달러,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올해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문 회고록을 2015년 여성 관련 추천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박 씨의 회고록을 통해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잘 알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문 회고록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선정한 추천 도서에 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계의 여성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여성 관련 도서 15권 가운데 하나로 박 씨의 회고록을 선정했습니다. 이 신문은 올해 21살의 탈북자 박연미 씨가 회고록을 통해 악명 높은 북한에서 한 가족이 어떤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의 회고록은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지난해 9월 세계적인 출판사 펭귄을 통해 출간한 이 회고록에는 1993년 북한에서 태어나 13살에 탈북한 저자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힘겨웠던 2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박 씨는 특히 2007년 중국으로 탈북한 후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중국을 떠나 몽골로 가다가 고비 사막에서 죽을 위기를 맞았던 일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박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UN워치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가 공동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 박연미 씨는 북한에서는 지난 70년간 김 씨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억압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 dictatorships gives up power without demand. We must demand that North Korea stop starving their people.
국제사회의 요구가 없는데도 독재를 포기할 정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2014년에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선전 매체들의 인권 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박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했고 박 씨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김성룡이 인도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인도에서 공격수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돼 활약했던 김성룡이 2년 전부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더 힌두 신문은 4일 김성룡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그가 2015-2016 시즌 벵갈루루 FC와 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28살의 김 선수는 2009년 일본 교토상가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3년 후 일본의 자스파 쿠사치에 이어 2013년 태국 프로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같은 해 인도 랑그다지드 유나이티드 FC로 옮겼고 이듬해 로열 와힝도로 이적해 팀이 인도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번에 김 선수가 합류하는 벵가루루 FC의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더 힌두에 김성룡이 상대편으로 출전했을 때 눈여겨봤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몸싸움을 잘하고 강인하며 공중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골을 잘 넣는다는 것입니다. 김성용 선수도 많은 골을 넣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선수는 더 힌두신문에 북한 축구팀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북한 축구 대표팀이 국제경기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선수는 북한 선수단이 매우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선수단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어서 태국과 인도로 이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공항에서는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으로 불려갔고 태국으로 이적할 때는 북한 국적 때문에 입국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출국이 지연된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김성용 선수의 아버지는 제1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축구대표로 선발된 김광호 씨입니다. 김광호 씨는 1980년 북한 대표팀에 발탁됐고 2000년대에는 북한 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했습니다. 김광호 코치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안영학, 정대세와 함께 북한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들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찾습니다. 이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 3명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합니다. 스노보드는 널빤지 위에 몸을 싣고 눈이 쌓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운동을 말합니다. 서구 스노보드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마식령을 찾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국적의 테르예 하콘센, 그리고 미국 국적의 댄 리달과 마이크 레이블슨 선수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관광단의 일원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찾습니다. 우리 투어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문 스노보드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미국의 스노보드 전문 잡지인 스노보드 매거진과 협력해 세 선수를 관광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스노보드 매거진의 톰 몬테로스 편집장은 우리 투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스노보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소로 편집장은 또 마식령 스키장을 찾는 선수들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며 세 선수 모두 마식령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이 관광 상품은 오는 1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되며 관광단은 이중 나흘을 마식령 스키장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관광단에 포함된 스노보드 선수들이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시범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관광 상품에는 평양 시내 방문과 비무장지대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특히 관광단이 평양에서 마식령으로 이동할 때 헬리콥터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약 3천만 달러를 들여 조성한 북한 최초의 스키 휴양지로 지난 2014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이 1412헥타르에 달하는 마식령 스키장은 총 길이 49.6km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야외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마식령 관광 상품에 해외의 유명 선수들이 포함된 것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조처라기보다는 마식령 스키장을 외국에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중국 여행사가 주관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에는 백두산 정상 부근에 무봉 국제관광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5월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2일에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새해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 사증 없이 신의주 관광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북한인 의사 두 명이 폭음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푸놈펜포스트는 4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북한 의사 안영찬과 리문철 씨가 지난 2일 프놈펜의 진료소 겸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두 의사는 부인 등 북한인들과 2일 회식 중 과음을 한 뒤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의사인 부인들로부터 알코올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은 뒤 1시간여쯤 뒤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은지 북한 대사관이 사망한 의사 부인들의 진술을 인정했으며 수사는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인 프놈펜과 시엠립의 진료소에 북한 의사들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분야도 건설과 의료, 의류, 벌목, 요식업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5만 8천 명에 달하며 누적 인원은 22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관련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윤병세 장관との 間において
지난달 28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반기며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24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간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국내외 민간 단체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씩 죽이려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항의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며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한국 내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관련 단체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오는 6일 전 세계 연대 수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1월 6일은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일 시위를 벌인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등 미국 내 비영리 단체 역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지역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정실 회장은 이번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정말 의문스러운 일이고요. 진짜 한국에 배제된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다는 그런 거죠. 어떤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다른 정치적인 사안들 다루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해결했다는 그 태도 자체가 from the beginning 태도 자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가주 한미 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협상 안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본 정부에서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양보를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협상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두 번 죽이는 것이냐 어느 나라 외교부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 사무국장은 이번 합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것은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대협 이정실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키시다가 이게 아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어요. 뒤에 그 키시다 외무성이 굉장히 그 돈의 그 성격 자체가 to support or recover 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펀드를 조직한다라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대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회장은 10억 엔이라는 기금을 시행하는 재단을 한국 정부가 만들도록 했는데 일본의 독자적 책임을 한국 정부와 나눈다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한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는 양국 간의 합의는 말도 안 된다며 이렇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그리먼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번 어그리먼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진중한 gradual and sincere accomplishment 이렇게 말해야 sincere하게 들리지 네, 마치 그냥 옆에 있는 애 푹 때려놓고 떡하나 주면서 너 이거 줄게 앞으로 찍소리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마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리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사과할 사람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키워드예요.
이와 더불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대협 이 회장은 위안부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정서적 예술적 의미로 국가 재산이 아니라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주 한미포럼 김사무 국장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그러면 해결했다고 쳤을 때 이걸로 해결이 됐다고 쳤을 때 과연 이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녀상을 치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합의안 안에. 그 이야기는 이거를 자꾸 지우고 덮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미화하겠다. 그런 의지로밖에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반발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19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전시하고 있는 위안부 인권운동가인 스티브 카발로 씨 역시 이번 합의를 주시했습니다.
A Korean official. Exchanging papers and deals and money with, you know, with the Japanese official and making a deal on behalf of these women.
카발로 씨는 자신에게 이번 한일 간 합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문서 교환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발로 씨는 지난 2011년 일본 의원들이 미국 뉴저지에 놓인 위안부 기림비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선물을 제시했지만 한인 사회가 이를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1, when five members of Japanese Parliament came to Palisades Park and asked the small town mayor, "We'll give you these certain gifts."
카발로 씨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억 엔이란 돈으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카발로 씨는 올 4월에 위안부 초상화 전시회를 다시 열 계획이며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주제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정대협은 올 한 해 위안부 문제와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웨비너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내 존스홉킨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이스와 협력해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5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강계 최저 영하 17도에서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해산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6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다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총기 판매를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총기 판매업자들에 대한 등록과 총기 구입자들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의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원들이 총기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상의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로비 업체들이 의회를 볼모로 잡고 있지만 이들이 미국 국민들을 인질로 붙잡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 사고로 3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총기 사고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앞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총기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며 백악관이 주장하는 총기 규제 조치는 이런 사태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시아파 탄압 정책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5일 사우디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서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범죄를 숨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주말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던 시아파 성직자 쉐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해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승난 이란인 시위대가 처형에 항의해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격노한 사우디는 이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사우디의 동맹국인 바레인과 수단, 아랍에미리트 연합 쿠웨이트도 이 같은 강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정부는 사우디와 국교가 단절된다고 해서 이란 국가 발전이 충격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고통을 받는 건 사우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가 5일 소폭의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날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로 다우와 S&P 지수는 1.6%, 네스닥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새해 첫 개장일에 7% 폭락했던 중국 증시는 상하이와 선전지수의 경우 이날 2%가량 떨어졌다가 0.3% 정도의 손실로 마감됐습니다. 새해부터 세계 금융시장이 술렁인 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서서히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서 5일 버스 화재로 17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에 고의로 불을 지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5일 오전 7시쯤 중국 북부 닝샤 지구 잉촨시에서 발생했고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최근에 수년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사적인 보복으로 인한 버스 방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항저우에선 폐결핵 질환 재발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면서 버스에 불을 질러 33명에게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탈레반 반군이 교전을 벌여 미군 병사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교전이 5일 탈레반 반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헬만더주의 마르자시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파워볼 복권 당첨금이 4억 5천만 달러로 치솟으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복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시각으로 6일 열릴 추첨일에 당첨자가 나오면 역대 6위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일에도 만약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9일 토요일 추첨일은 상금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파워볼 복권은 59번까지 있는 흰색 공의 5개와 35번까지 있는 보너스 붉은 공 1개 등 총 6자리를 모두 맞추면 당첨되는 복권으로 미국 내 44개 주와 워싱턴 DC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권의 북한의 인민생활공채나 체육 추첨과 비교될 수 있는 파워볼 복권의 한 장은 가격 $2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영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